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긴장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러시아가 미국, 서방국에 자국의 안전보장안에 대해 문서로 된 답변을 줄 것을 요구한 데 대해서 미국이 이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6일 문서로 된 답변을 러시아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서면 답변은 존 설리번 주로 미국 대사를 통해 러시아 외무부에 전달됐습니다. 국무부 고위관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미국의 문서는 그동안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제기한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문서는 미국이 러시아와 진전 가능한 영역이라고 말한 부분을 다뤘다며 여기에는 군비 통제와 투명성, 안정성 등의 사안이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앞서 지난 25일 미국은 동맹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협력국들과 답변 작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군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에 파병되는 미군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10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집결시켜 놓았다며 침공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미 국방부가 지난 24일 8,500명의 군 병력을 동유럽에 파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해당 병력 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언제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의에 대해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달려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F-15 전투기 6대가 에스토니아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이 전투기는 미 공군 48 전투비행단 소속으로 영국 레이크니스 공군기지에서 에스토니아로 이동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 나라 정상들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중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26일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5개 중앙아시아 국가 정상들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화상으로 진행하는 정상회의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오리 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중앙아시아 5개 나라 정상들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고 올림픽 축제를 함께 참관하는 것을 열렬하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좋은 이웃이자 좋은 친구라며 5개국 정상은 중국의 올림픽 개최를 지지하고 스포츠의 정치화를 반대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미군 무인기를 일본 자위대 기지에 처음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HK 방송은 25일 양국이 7대의 MQ-9 무인기를 일본 남부 가고시마현에 있는 카노야 해상 자위대 기지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약 100명의 인력이 해당 기체의 운영과 정비를 위해 투입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무인기의 배치 검토는 중국의 해상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감시 정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양국의 외교 국방 수장들은 지난 7일 열린 2+2 화상회담에서 미일 병력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을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군의 무인기 MQ-9은 정찰과 공격 목적으로 개발된 드론으로 지난 2020년 미국이 혁명수비대 사령관인 카셈 솔레마니를 제거한 작전에 사용된 바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시 의회가 총기 소유자들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산호세시 의회는 총기 소유 옹호단체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5일 밤 표결을 통해 압도적인 찬성으로 관련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AP통신은 총기 소유자들에게 책임보험을 의무화한 법안 통과는 미국 내에서 산호세 시의회가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책임보험이란 사고 발생 책임이 보험 가입자에게 있는 경우 피해를 입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련 책임보험의 적용 범위는 총기 사용으로 야기되는 사망, 부상, 재산 파괴 등입니다. 세계뉴스 오태성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은 여성의 임신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코로나에 걸린 남성은 짧은 기간 생식 능력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5일 미국 역학저널에 발표된 코로나 백신 접종과 임신 연관성을 연구한 보스턴 대학 연구진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최근에는 임산부들의 접종률이 일반인들과 비슷해졌습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한 고위험군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태아와 모유에 미칠 영향을 확신할 수 없다면서 백신 접종을 미룬 임산부들이 많았었습니다. 또 백신을 맞은 뒤에 생리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는 여성들의 사례가 여러 나라에서 보고되면서 백신이 임신과 출산 또 여성들의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불안감은 해소되지 못했었습니다. 보스턴 대학 연구진은 수년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던 임신 관련 연구 참가자들의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45살 이하의 임신을 시도하는 여성과 남성 파트너를 대상으로 1년여에 걸쳐서 정기적인 설문도 했는데요. 결론은 백신을 맞았든 안 맞았든 접종 여부와 임신 가능성 사이에 의미 있는 연관성은 없었고 백신 종류에 따른 차이도 없었다였습니다. 단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남성의 경우 일시적으로 정자 생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백신의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코로나 감염으로 열이 올랐던 며칠간의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오늘은 미주 한인 역사에 선구적인 업적을 남긴 서재필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의 날씨 정보입니다. 1월 27일 목요일 북한은 평안남북도와 황해도, 함경북도, 청진선봉은 차차 맑아지겠지만 동쪽 대부분 또 북부 지역은 구름 많거나 흐리고요. 함경남도 신포 그리고 함경북도 김책은 오후에 1mm 정도의 비나 1cm 정도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황해도와 강원도, 함경도 지역으로 약간 강한 바람 불겠고요. 서쪽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 영향으로 공기는 탁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입니다. 목요일 아침 가장 추운 곳은 삼지연과 중강입니다. 최저 영하 23도고요. 해산이 영하 22도, 평양이 영하 8도에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신의주가 영하 9도, 청진 영하 7도, 함흥도 영하 5도입니다. 개성이 영하 6도, 원산 영하 4도, 장전 영하 3도입니다. 낮 기온 보겠습니다. 삼지연이 아침 최저 영하 9도에 머물겠고요. 해산이 영하 6도, 중강 영하 4도입니다. 평양 1도, 신의주 1도, 청진도 1도, 개성 3도, 원산 4도, 함흥 장전 5도로 남쪽과 함경도 동해안 지역은 낮에 영상 기온으로 회복되겠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거나 흐리고 종일 가끔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끼었다가 오후에는 맑아집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1에서 3m로 먼바다 쪽 오전에 앞바다가 더 높게 일겠고 서해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제재 등 심각하고 중대한 결과를 맞게 될 거라고 또다시 경고했습니다. 지난 며칠 새 50여 대의 중국 전투기들이 타이완 방공식별 구역에 진입하면서 양안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 세계 경제가 4.4% 성장할 거라고 국제통화기금 IMF가 전망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긴장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를 향해서 또다시 강력한 경고를 했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과 관련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기자들에게 만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푸틴 대통령을 포함해서 심각하고 중대한 제재가 따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제재 가능성을 언급한 게 처음이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 만일 러시아의 침공이 현실화될 경우에 미국 정부의 제재 범위에 푸틴 대통령도 들어갈 것인지 이런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구해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외국 정상에 대해서 직접 제재를 단행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네네. 자, 바이든 대통령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그 모든 병력을 데리고 움직인다면 그건 2차 세계대전 이래 가장 큰 침공이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바뀌게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접경지대 집결해 있는 러시아 병력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약 12만 7천 명에 이르는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약 7만에서 10만 명으로 추산하던 것보다 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VOA 질문에 러시아 병력이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긴장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현재 미국도 만일에 대비해서 약 8,500명의 병력에 대해서 유럽 배치 대비 명령을 내린 상태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미군 병력은 물론이고 나토 병력도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작전을 수행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럼 만약에 미군이 파병되면 나토군의 일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에 배치되는 미군들이 결코 미국 혼자 단독 작전을 수행하지 않고 나토의 일원으로서 작전을 수행하게 될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도 전날 필요시 미군은 나토 신속 대응군에 투입될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날 기자들에게 미국은 나토 동맹의 위협에 대해서 신성한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언제 군인들을 병력들을 파견할지 뭐 구체적인 시점도 얘기를 했습니까?
그 점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이 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만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면 심각한 결과가 있을 거라고 거듭해서 경고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하루 전에는 유럽의 지도자들과 그 방안을 논의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유럽 주요 국가 지도자들과 화상회의를 했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저지 방안, 동유럽 안보 강화, 또 가능한 제재 등을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회의에 참석했던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다면서 나토 회원국 중에 그 누구도 나토가 그들을 방어할지 안 할지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4일 대국 BTV 연설에서 임박한 전쟁 위협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런 위험은 전부터 있었고 또 새로울 게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거짓말과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라면서 전쟁터를 애써 잠재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전과는 좀 다른 태도인가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해 봄부터 러시아가 국경지대 병력을 집결하자 조만간 러시아가 대규모 병력으로 자국을 침공할 거라고 말해왔습니다. 미국 정보당국도 이르면 올 1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는데요. 현 시점에서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이렇게 서방과 다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를 최소한 자극하고 자국민의 동요를 막기 위한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국면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도 살펴봐야죠.
네, 러시아는 미국의 병력 배치 대기 명령을 심각한 우려와 함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특히 미국이 지나친 흥분으로 러시아의 침공 위험을 확대하고 오히려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이번 주까지 서방에 제시한 이른바 안보 보장안에 대한 서면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과 타이완 간의 긴장,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네요.
네, 최근 며칠 새 중국 군용기 50여 대가 이 타이완 방공식별 구역에 진입하면서 타이완에 대한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0여 대가 한꺼번에 진입한 겁니까?
아닙니다. 지난 23일에 39대가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갔고요. 다음 날인 24일에는 13대가 진입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새해부터 지난 17일까지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간 군용기는 70대가 넘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게 이곳에 들어가는 게 국제법에 저촉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 방공식별구역은 한 나라의 고유한 영공의 개념과는 달리 국가 안보 차원에서 설정한 임의의 구역입니다. 하지만 이 각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가려면 사전에 이 해당국에 통보하는 게 관례입니다.
네, 그런데 중국이 통보 없이 그러니까 진입을 했다는 거죠. 지키지 않은 거네요.
네, 중국은 이 타이완을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타이완의 이런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몇 년 전부터 타이완에 대한 무력 과시용으로 방공식별구역에 자주 출동하고 있습니다.
네, 차잉원 총통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양안 관계가 계속 악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 처음 취임하고 또 2020년에 재선에 성공한 이 차잉원 총통은 강력한 타이완 독립한데요. 타이완은 이미 민주주의 독립국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은 타이완 해역과 또 상공에 군함과 전투기들을 보내면서 타이완에 대한 무력 경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난해 많은 수의 그 중국의 전투기들이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이 나네요.
네, 타이완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940대의 중국 군용기가 타이완 쪽으로 출몰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중국의 건국 기념일인 국경절인 1일부터 4일까지 나흘 동안에는 무려 148대의 군용기가 이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는데요. 당시 하루에 56대의 군용기가 동시에 출격한 적도 있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에서는 이렇게 군용기를 진입시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직 아무런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미국 정부의 고위 관리나 정치인들이 타이완을 방문했을 때 또는 국내외 정치적 상황에 맞춰서 군용기를 출동시키곤 했는데요. 이번에는 중국의 동기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내놨네요.
네, 국제통화기금 IMF가 25일에 공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가 4.4% 성장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이전에 내놓은 전망치와는 차이가 있습니까?
네, 지난해 10월에 내놓았던 전망치보다 0.5%포인트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예, 이 4.4% 성장이라는 것은 지난해보다는 좀 줄어든 그런 성장률이죠?
네, 맞습니다. IMF는 지난해 성장률을 5.9%로 집계한 바 있습니다.
네, 새로운 올해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이전의 전망치보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네,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인 오미크론의 대유행, 그리고 공급망 교란, 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높은 물가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 경제의 부진도 세계 경제 전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예. 자,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 미국이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는 어떤 전망치가 나왔습니까?
네, 미국 경제는 지난해 전망보다 1.2%포인트나 감소한 4% 성장할 걸로 전망됐습니다.
IMF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아주 크게 하향 조정했군요.
네, 맞습니다. 이 공급망 교란이 미국 경제를 여전히 옥죄고 있고요. 또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긴축 정책을 시작한 상태에서 이 경제의 성장률이 하향 조정될 겁니다.
네. 자, 반면에 중국 쪽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도 이전 전망보다 0.8%포인트 하락한 4.8% 성장으로 전망됐습니다. 중국 역시 강력한 코로나 방역 대책과 부동산 분야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이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네. 자, 중국, 미국 말고 다른 지역 상황도 함께 볼까요?
네, 다른 지역에서는 치솟는 물가와 에너지 가격, 그리고 코로나 확산이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런 현상은 캐나다와 브라질, 멕시코 등지에서 확연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국가별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독일의 경우 3.8%, 프랑스 3.5%, 일본 3.3%, 영국이 4.7%로 전망됐고요. 인도가 9%, 그리고 러시아가 2.8% 등으로 예상됐습니다.
예. 자, 보고서가 혹시 내년에, 그러니까 2023년에는 세계 경제가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 이 부분도 전망했습니까?
네, 이전 전망보다 0.2%포인트 상향해서 3.8% 성장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코로나 상황이 악화할 경우에는 경제 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의무화를 철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코로나 1일 평균 사망자는 2천 명을 넘어섰는데요. 코로나 관련 소식 정리해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올해 중간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힌 소식에 이어서 세계 최대 우주 망원경이 정상 궤도에 안착해 임무 수행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 의무화 조처와 관련해서 한 발 물러서는 그런 행보를 보였군요.
그렇습니다.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가 철회됐습니다. 미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 OSHA는 25일 관보를 통해 미국 대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던 백신 접종과 코로나 검사 의무화를 공식 철회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직장 내 코로나로 인한 위협이 계속되는 데 맞서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의무적으로 백신을 맞을 필요는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앞서 지난 11월 OSHA는 직원 1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서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하고 또 직장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했습니다. 또 이런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는 기업은 과태료를 물게 했습니다.
참 이 조처를 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주들과 일부 기업은 정부 지침에 반대하며 또 소송을 제기했는데 해당 소송이 미 연방 대법원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대법원은 지난 13일 OSHA의 조처는 정부의 과도한 권한 행사라며 시행을 가로막았습니다.
네, 이 정부가 추진한 백신 의무화 조처는 민간 기업 대상 말고도 또 있지 않습니까?
예, 대법원은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한 정부의 백신 의무화 조처에 대해선 유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부의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의료시설 종사자들에게 정부가 백신 접종 조건을 부과하는 건 정당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자, 이외에 연방정부 공무원과 정부 계약직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의무화 조처도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는데요. 지난 21일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공무원에 대해 대상으로 한 백신 의무화 명령을 중단시켰고요. 이 정부는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네. 이 정부의 조처가 이렇게 법원에서 가로막히는 이유가 뭡니까?
네, 연방정부가 백신 접종을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법원이 보고 있는데요. 이제 연방 차원의 의무화 조처가 무효가 됐더라도 기업이나 주, 지방정부가 내린 의무화 조처는 유지됩니다.
네. 자, 정부가 이렇게 백신 의무화를 시행하는 이유는 코로나 확산도 막고 희생자를 줄이기 위한 그런 조처가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코로나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85만 명이 넘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존스 홉킨스 대학 통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일주일 평균 코로나 1일 사망자 수가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망자가 줄어드는 추세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달 전과 비교를 해보면 일일 평균 사망자 수가 현재 1,000명가량 더 늘어난 겁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는 건데요. 일일 평균 사망자 2,000명대는 지난해 9월 델타 변이 감염 사례가 폭증하던 시기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보다 중증도 위험이 낮고, 그래서 감염돼도 심하게 앓지는 않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왜 이렇게 사망자가 늘어난 겁니까?
예, 오미크론 변이가 중증 위험도는 낮아도 전염력이 매우 높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아브라르 카란 박사는 BBC 방송에 전염력이 높은 바이러스는 중증 환자와 사망자 역시 높인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중증을 앓는 비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수치가 높은 상황에선 아무리 작은 비율이라고 하더라도 수치적으로 보면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염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심하게 아픈 사람도 많고 또 사망에 이르는 환자도 늘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산하 국립보건통계센터 로버스 앤더슨 사망통계 책임자 역시 비슷한 분석을 내놨는데요. 앤더슨 책임자는 월스트리트 신문에 오미크론 변이가 일부 사람에게는 덜 치명적일 수 있지만 전염성은 매우 높다며 결국 많은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도달하면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는 미국에서 이미 우세종이 됐죠?
예, 최근 미국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의 99.9%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로 추정된다고 CDC가 25일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기준인데요. 자, 작년 12월 초만 해도 그 비율이 0.6%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두달 만에 그야말로 폭증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델타 변이 비율은 현재 0.1%로 추정된다고 CDC는 밝혔습니다.
예. 자, 오미크론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어린이 확진자도 늘고 있다고요?
예, 미국 소아과학회는 지난 21일 기준으로 한 주간 어린이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115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 확산이 최고조에 달했던 작년 겨울 어린이 감염자 최고치에 거의 5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크게 늘고 있고, 또 어린이 확진자 수도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보건 전문가들은 백신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수치를 보면 백신에 맞지 않은 사람은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추가 접종, 즉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보다 사망할 확률이 거의 100배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백신 접종률은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DC 집계 결과 작년 12월 초 하루 평균 부스터샷 접종자 수는 1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주에는 49만 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네. 자, 이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한 백신도 개발하고 있다고 하죠. 어떻게 진전이 있습니까?
예, 백신 제조사인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사가 25일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한 새로운 백신의 임상 실험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공동 성명에서 임상 실험은 18세에서 55세 성인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는데요. 자, 임상 참가자를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한 사람, 부스터샷까지 맞은 사람, 백신 미접종자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오미크론 특화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를 테스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올해 중간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25일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올해 11월에 실시되는 중간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영상에서 우리는 많은 진전을 이뤘지만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낸시 펠로시 의장. 나이가 좀 많은 걸로 알려져 있죠?
예, 오는 3월이면 82세가 됩니다. 고령이긴 하지만 의정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뭐 나이가 무색할 만큼 에너지가 넘치는데요. 자, 이번에 연방 하원에 도전하는 것도 19번째 출마입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12선거구를 대표하는 펠로시 의장은 18선 연방 하원 의원으로 지난 1987년 이후 무려 35년간을 의회에 몸담았습니다.
네. 펠로시 의장이 이렇게 19번 하원 의원에 도전하는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예, 펠로시 의장은 영상에서 이번 선거는 중대하다. 우리의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 불거진 정계 상황을 볼때 그런 판단을 내렸다는 건데요. 펠로시 의장은 진실에 대한 공격, 의사당에 대한 공격, 여러 주에서의 투표권에 대한 공격 등으로 우리 민주주의는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밝히고, 따라서 본인은 다시 하원 의원에 출마할 것이라고 제명했습니다.
자, 민주당의 지금 상황이 또 펠로시 의장이 출마하게 만들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줄줄이 은퇴 선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펠로시 의장이 출마 의사를 발표를 한 겁니다. 이 AP통신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29명의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화당에서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이 13명인 것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데요. 자칫하다가는 하원 다수당 지위를 공화당에 넘겨줄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자, 지금 상원을 보면 민주공화 이 의석이 50대 50으로 나눠져 있죠?
맞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원까지 공화당이 장악하게 되면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책을 추진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특히 이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현재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상원과 하원 모두 다수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펠로시 하원 의장은 잘 알려진 바 대로 현재 하원 다수당의 수장이고 또 하원 의장도 맡고 있고요.
맞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 2007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첫 여성 하원 의장에 오르며 새로운 기록을 세웠는데요. 지난해 출범한 제117대 의회에서도 하원 의장으로 재선출돼 네 번째 하원 의장 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원 의장은 대통령 유고 시 부통령에 이어 승계서열 2위의 직책입니다.
네. 직전 임기 때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날을 세우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2018년 대선에서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한 민주당은 펠로시 의장을 중심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견제에 나섰습니다. 2019년 1월 초에 이 116대 의회 개원식에서 펠로시 의원이 하원 의장에 선출되긴 했지만 당시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기류 속에 일부 이탈표가 있었는데요. 마땅한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 무난히 의장에 선출됐고요. 지난 임기에서는 특히 이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펠로시 의장이 그럼 하원 의장에도 다시 도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까?
자, 펠로시 의장이 지난 2018년 이 하원 의장이 마지막 임기가 될 것이다라고 선언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중간선거 출마 영상에서 이 하원 의장에 다시 또 도전할지, 하원 의장을 맡을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펠로시 의장의 중간선거 당선 확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펠로시 의장은 지역구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19선에도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0년 선거에서 펠로시 의장은 득표율 78%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펠로시 의장이 지역구인 샌프란시스코 도심 지역은 낮은 청결 상태와 높은 범죄율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발사된 세계 최대의 차세대 우주 망원경, 본 궤도에 정상적으로 진입했다는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24일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이날 지상 관제소의 통제에 따라 약 5분 동안의 마지막 로켓 추진 가동으로 최종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예, 발사된 게 지난해 언제입니까?
예, 지난해 12월 25일 프랑스령 기아나의 우주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 자, 그리고 발사된 지약한달 만에 최종 도착지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게 된 겁니다.
네, 이 최종 목표 지점이라는 게 안착한 곳이 지구로부터는 이게 얼마나 멀어 떨어져 있는 곳입니까?
예, 지구로부터 태양 반대 방향으로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자, 지구와 달까지 거리가 약 38만 4천 킬로미터인데 약 4배나 더 멀리 떨어진 거리입니다. 또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우주 망원경인 이 허블 망원경이 지구에서 약 550킬로미터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막 2,900배 이상 더 멀리 있는 겁니다.
상상 이상의 거리네요.
네.
우주 망원경이 특별히 이 지점으로 보내진 이유가 있겠죠?
예,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도착한 지점이 바로 제2 라그랑주 점, 그러니까 L2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좀 생소한 개념이네요.
예.
라그랑주 점. 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라그랑주 점이란 서로 중력으로 묶여서 각자 운동하고 있는 천체 간의 중력이 균형을 이루어 중력이 0이 되는 지점을 말합니다. 18세기 프랑스 수학자 조제프 루이 라그랑주가 발견해 이름을 따게 됐는데요. 총 5개의 라그랑주 점이 있는데,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위치한 곳은 바로 제2 라그랑주 점, L2입니다.
네, 이 우주 망원경을 이 라그랑주 점에 보낸 것은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테고요.
예,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은 중력이 0이기 때문에 물체가 멈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중력이 작용해서 일정 공간에 머물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연료를 사용해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이곳에서는 연료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로 우주 망원경을 이 지점으로 보낸 겁니다.
네. 자, 라그랑주 점이 총 5개가 있다고 했고요. 특히 선택한 곳이 L2 지점이라고 하셨는데, 선택한 이유는요?
네, 중력이 가장 안정적인 곳은 사실 L4와 L5 지점입니다. 이러한 안정성 때문에 수많은 소행성이 몰려 있는데요. 따라서 우주망원경이 정상적인 임무 수행을 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또 L3는 태양 반대편에 위치한 지점으로부터 지구로부터 약 3억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어서 너무 멀리 있는 게 문제죠.
아, 그러니까 L2 지점이 여러 가지 단점이 보완되는 그런 곳이네요.
맞습니다. L2 지점은 적당한 거리로 지구로부터 교신이 가능하고요. 또 L1 지점과 달리 태양이 항상 지구 뒤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태양광을 피해 심우주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유럽 우주국 ESA에서 운영하는 이 플랑크 인공위성 역시 이런 이유로 L2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앞으로의 역할 수행에 기대를 걸게 됩니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순서입니다. 오늘은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던 서재필 두 번째 시간으로 그가 미국에 정착하는 과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1884년 개화파의 단독 쿠데타였던 갑신정변이 실패하자 김옥균과 박영효, 서광범, 그리고 서재필 등은 일본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이들을 태운 배는 1884년 12월 13일 일본 나가사키에 도착했습니다. 서재필 일행은 우여곡절 끝에 도쿄에 도착했지만 일본은 이들을 박대했습니다. 서재필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몇번 죽을 뻔하고 도쿄에 도착했을 때 우리 일행은 돈도 없고 숙소도 없고 친구도 없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천대했고 때로는 실제로 적대감을 가지고 대했다. 나는 몇달 동안 일본에 있던 동안 겪었던 쓰라린 경험을 잊을 수가 없다. 나는 때로는 이틀 동안 굶기도 했고 때로는 유숙할 곳이 없기도 했다. 요코하마에 있던 한두 사람의 미국인들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굶어 죽었거나 얼어 죽었을 것이다.
여기서 요코하마에 있던 미국인 한두 사람이 도와주었다는 것은 미국 성서공회 일본 지부 총무로 그곳에서 활동하던 헨리 루미스와 한국에 선교사로 나가는 길에 잠시 일본에 머물며 준비하던 미국 선교사들이었습니다. 특히 루미스는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으므로 서재필 일행을 반가이 맞아주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편 루미스와 김옥균과의 특별한 인연으로 서재필은 루미스 집에 들어가 그에게 한국말을 가르쳐주고 그로부터 영어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일본에서 그런 식으로 숨어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재필은 서강봉과 의논하여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더 하기로 하고 이를 동지들에게 알렸습니다. 이에 박영효도 같이 가겠다고 나섰지만 김옥규는 일본에 남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이 무렵부터 여비를 마련하고 루미스와 선교사들로부터 소개장을 받아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했고 서재플 일행은 마침내 미국행 배를 타게 됐습니다. 서재필과 서강범 그리고 박영효 일행은 1885년 6월 11일 드디어 미국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서재필은 다음과 같이 회고했습니다.
우리는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언어도 통하지 않으며 이 나라 풍습에도 익숙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생소한 곳에서 우리는 온갖 고초를 맛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곳에서는 귀족이던 박영효 씨나 불과 1년 전까지 워싱턴 우리 공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서광범 씨의 지위를 알아보는 이가 전혀 없었다. 그러니 아무 명목 없는 나인지라 나 자신을 남이 몰라준다고 물론 낙심하지 아니하였다. 우리 세 사람은 거친 파도에 밀려서 캘리포니아 해안에 도착한 쓰레기처럼 외롭고 가엾어 보이는 존재들이었다.
이들은 가지고 간 선교사들의 소개장을 가지고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을 찾아보았지만 아무도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여러 주일 동안 마음의 고통과 물질의 궁핍을 겪다가 끝내 세 사람은 같이 지내기가 곤란하여 따로 떨어져 지내기로 했습니다. 박영효는 자신의 높은 지위에 무관심한 미국에 머물기보다는 일본으로 되돌아가는 편이 낫다는 것을 깨닫고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서광범은 조선에 제일 처음으로 파견된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목사 형의 도움으로 뉴저지주의 럿거스 대학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에 서재필은 홀로 샌프란시스코에 남기로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홀로 남은 서재필은 어떤 일자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서재필은 어떤 일자리라도 성심을 다했다고 하는데요. 그가 가장 쉬운 일이었다고 회고하는 일은 일당 2달러에 가구점 광고지를 집마다 배부하는 것이었다고 훗날 회고했습니다.
나는 1년 아니면 그 이상을 샌프란시스코에 홀로 남겨져 있었고 그 시기 대부분을 생계를 위해 일했다. 가장 좋은 일자리는 그 도시의 주거지역에 있는 문 앞에 가구점의 광고 전단을 배부하는 것이었다. 이 일은 언어 능력이나 영업 소환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와 발만 있으면 됐고 그 까닭에 하루에 10마일, 16km가량을 걸어야만 했다. 일당은 2달러였고 주일마다 5일과 반나절을 일했다. 그리고 저녁에는 영어를 배우러 YMCA 학교에 다녔다.
이런 서재필의 육체 노동은 헛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재필 연구가인 한국숙명여대의 이황직 교수는 미국에서의 노동 경험을 통해 서재필이 많은 것을 배웠다고 설명합니다.
처음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내렸으니까 이 청년이 이제 서재필이 21살에 불과한 청년이죠. 영어도 잘 못하고. 이때 처음 만난 사람들은 결국 그 막노동을 통해서 이제 생계를 위해서 이제 막노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신분제 사회 조선에서 노동은 원래 천한 사람만 한 일이었는데 서재필은 어쩔 수 없이 오직 생존을 위해서 자존심을 버리고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노동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게 돈만은 아니었죠. 서재필은 미국 사회에서 경제적 자립이라는 것이 자유민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인의 자유가 그들의 종교인 개신교에 이어져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1년간 주경 야독의 시간을 보내던 서재필에게 조력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동부에서 온 58세의 신사 존 웰스 홀렌백이었습니다. 동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광업으로 재산을 축적한 홀렌백은 여름휴가차 서부 샌프란시스코에 들렀다가 서재필이 다니던 교회에 제임스 로버츠 장로의 소개로 서재필을 만났습니다. 서재필이 마음에 들었던 홀렌백은 그를 자신이 운영하는 탄광이 있는 윌크스베리로 데려가서 공부를 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1886년 9월 서재필은 홀렌백이 이사로 등재된 사립 해리 힐맨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학교 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홀렌백과 학교 교장에게서 미국에 귀화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조선을 배신하는 행위처럼 느껴져 서재필은 결정을 미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부를 마치고 언젠가 조선에 들어가 봉사하려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1890년 6월 미국 시민으로 귀화했습니다. 서재필은 1889년 6월 4년제 고등학교를 3년 만에 마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졸업한 뒤 서재필의 진로에 다시 커다란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서재필은 홀렌백의 지원을 받아 입학 허가를 받아놓은 라파예트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홀렌백은 서재필이 조선의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했고 그가 이를 거절하자 서재필의 대학 진학 후원을 중단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단절된 서재필은 힐맨 고등학교의 에드윈 스콧 교장의 집에 한때 기거했습니다. 그런데 서재필은 이곳에서 그의 인생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바로 법조인 출신이었던 스콧 교장의 장인이었습니다. 법조계 출신의 노인에게서 서재필은 미국 민주정치의 원리뿐만 아니라 실제 작동 과정과 관행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학습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만남에 대해 서재필은 훗날 다음과 같이 회고했습니다.
나는 그 학교의 교장 댁에서 기숙하였는데 역시 그 집에 같이 살고 있던 교장의 장인으로부터 미국 생활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을 특전을 누렸다. 그는 퇴직 법관으로 주와 중앙 입법부에서 다년간 봉사한 분이었다. 그는 밤마다 입법과 법정에서의 여러 가지 경험을 말해주었는데 미국 생활과 제도를 알기에 목마른 나에게는 유익하기만 할 뿐 아니라 재미만으로도 견줄 데가 없었다.
이제 서재필은 다시 홀로 서야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런데 다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당시 데이비스라는 워싱턴 DC 소재 대학 영문학 교수가 친구인 스콧 교장을 찾아 윌크스베리에 들렀던 것입니다. 스콧 교장은 그에게 서재필의 상황을 소개했고 데이비스 씨는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스소니안 박물관 학예관인 오티스 메이슨 앞으로 서재필에 대한 소개장을 써줬던 것입니다. 소개장을 가지고 워싱턴으로 간 서재필은 스미스소니언에서 임시직으로 미술품 감정과 정리 작업을 맡았습니다. 이후 메이슨은 서재필을 미 육군 군의관 산하 의학도서관 관장인 존 쇼 빌링스에게 소개했고 빌링스는 서재필을 의학도서관에 정식 사서로 고용했습니다. 내 인물로 돌아오는 미주한 인사, 오늘은 서재필 두 번째 시간으로 일본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서재필이 미국에 정착하게 되는 과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미국인들의 일상 대화를 듣다 보면 동사 앞에 go를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go, go, 플러스 동사 형태로 동사 앞에 go를 추가하면 대화가 더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go가 빠져도 의미 전달에 상관이 없지만 go를 넣으면 더 격식이 없고 자연스러운 대화체가 되는 거죠.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Do you have plans for Friday night? Let's go see that new movie about the family in San Francisco.
Perfect! I've been wanting to see that for a month.
Do you have plans for Friday night? Let's go see that new movie about the family in San Francisco.
금요일 밤에 계획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가족에 관한 그 새 영화를 가서 봅시다.
Perfect! I've been wanting to see that for a month.
완벽해요. 지난 한 달 동안 그 영화를 보길 원했다고요. Let's see that new movie. 그 새 영화 봅시다. 이렇게 고를 빼고도 말이 되지만 Let's go see that new movie. 그 새 영화 가서 봅시다 라고 고를 넣어서 표현을 했죠. go 플러스 동사가 사용된 또 다른 표현 들어보겠습니다.
It's almost time for me to go meet my friends. Oh, wait. But first, I need to go get money from the cash machine. It's almost time for me to go meet my friends.
친구들을 가서 만날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Oh, wait. But first, I need to go get money from the cash machine.
기다려요. 그보다 먼저 저는 가서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찾아야겠네요. It's almost time for me to meet my friends. 친구들을 만날 시간이 거의 다 됐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지만 go를 넣어서 It's almost time for me to go meet my friends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I need to get money from the cash machine. 나는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빼야 해요. 에서도 go를 넣어서 I need to go get money from the cash machine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go 플러스 동사 형태에 특히 자주 나오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get, see, find, ask, check 이런 동사들인데요. go get, 가서 얻다, go see, 가서 보다, go find, 가서 찾다, go ask, 가서 묻다, go buy, 가서 사다. 문장 들어보시죠.
Please go get me some food.
제발 가서 음식을 제게 가져다 주세요.
Please get me some food. I have to go see the movie.
나는 그 영화를 가서 봐야 됩니다.
I have to go see the movie. I have to see the movie.
나는 그 열쇠를 가서 찾을 시간이 없어요.
I don't have time to go find the key. I don't have time to find the key.
가서 보스에게 물어보세요.
Go ask your supervisor. Ask your supervisor.
나는 가서 우유를 사야 합니다.
I need to go buy milk. I need to buy milk.
방금 들으신 문장들처럼 고를 넣고 안 넣고에 따라 의미가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다만 보다 자연스럽고 격식 없이 들리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한국어로 이제 친구를 만날 시간이에요. 대신에 이제 가서 친구를 만날 시간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인들은 일상 대화에서 이렇게 다른 동사에 go를 추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끝으로 go가 사용된 문장과 빠진 문장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Please go get me some food. Please get me some food. I have to go see the movie. I have to see the movie. I don't have time to go find the key. I don't have time to find the key. Go ask your supervisor. Ask your supervisor. I need to go buy milk. I need to buy milk.
Everyday English, 비의 매일 영어. 오늘은 go 플러스 동사 형태로 동사 앞에 go를 추가해서 자연스러운 대화 만드는 법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